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10년 만에 북한 인권법을 본격 논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전 김영권입니다.
외제 침략자들이야말로 인간 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이며 살인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적에 대한 탈끈만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혁명을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앞서 들으셨듯이 식인종, 살인마라고 거칠게 비난까지 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언제, 어디서 미국을 비난했는지 우선 함께 알아볼까요?
예, 이 보도 자체는 지난 25일 날 북한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통신 그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제로 언제 그 현지 지도를 했는지는 분명치 않은데요.
예.
현지 지도 장소는 황해도에 있는 신천 박물관입니다. 이 신천 박물관이라는 것이 6.25 한국전쟁 중에 북한은 미군이 양민을 대학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북한으로서는 아주 미국에 반대하는 그런 하여튼 교육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미 교육이 아주 상징적인 곳이죠.
맞습니다. 네. 그 신천 박물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다는 네. 그런 발언인데요.
네네.
사실 미국을 겨냥해서 북한이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 그 비난을 가하는 것은 사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네. 신천 박물관에 가서 미국을 말씀하신 대로 식인종, 살인마라는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네. 아주 그냥 극악하게 그 비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이 국제사회의 어떤 인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들인데 어떤 북한 특유의 이런 어떤 거친 표현들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제1위원장까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미국을 비난하는 데에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지적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 기자?
그렇습니다. 그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그 대북인권결의안 그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서 처벌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라 이런 내용이 주 결의안인데요. 이 결의안을 그 제3위원회가 채택하자 북한이 그 크게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행동을 대응을 했습니다.
예.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신천이죠. 그 미국이 반미 선전전으로 쓰고 있는 신천을 직접 방문해서 미국을 맹비난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0만 군중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핵위협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세 번째로는 그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서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북한의 뭐 대응이 상당히 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인권 결의안 그 자체를 보면은 그 초점이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 이런 쪽에 있는 것이지
예.
북한 김정은 저 제1위원장을 처벌해라 뭐 이런 쪽에 전혀 그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북한이 그 이거에 대해서
네네.
이런 그 군중대회 또 신천 박물관 이런 미국 비난 이런 쪽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앞서 신천 박물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 정부는 미군이 신천에서 양민 수만 명을 학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북한의 웬만한 주민들이라면 뭐 수학여행 가듯이 한 번쯤은 이 신천 박물관에 가서 반미 교육을 받고 그래서 웬만한 탈북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한두 번은 가본 그런 기억을 얘기를 하는데 인민들에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교육을 북한 정부가 하고 있는 배경도 궁금합니다만 우선 미군이 양민 수만 명을 학살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다른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신천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일단 그 명칭이 서로 엇갈립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신천 사건 또는 신천 학살이라고 하는데요.
네.
양민이 상당수가 사망한 것은 맞습니다. 1950년이죠. 6.25 전쟁이 벌어지고 그해 10월 달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네.
신천 사건, 신천 학살이라고 하는 반면에 외부에서는 북한은 신천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그때 당시에 그 황해도 신천군에 일반 민간인들이 3만 5천여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살고 있었던 일반 민간인의 4분의 1 정도가
예.
그때 당시에 어떤 살육을 당했다는 것인데요. 그 원인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엇갈린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
북한은 이렇게 미군이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반미 교육의 어떤 산 현장으로 그렇게
네.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한국이나 서방에서는 미군의 개입에 대해서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의 그 기록 보존소, 정부 기록 보존소에 있는 그런 문건에서도 당시에 미군은 제3자적 위치에서 현장에서 살육이 벌어졌다라는 내용만을 보고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군이 당시에 신천에서 북한 측의 입장은 그 신천을 미군이 52일간 점령을 했고 이 기간 중에
네.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군의 기록에는 미군은 잠깐 그 지역을 스쳐 지나갈 뿐 주둔을
네.
하진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유력하게 한국에서 전문가들이나 증인들이 하는 얘기는 이 사건은 말하자면 반공 청년, 우익 청년들과 그리고 또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 간에 그 벌어진 좌우 간의 충돌이다라는
예.
것이 유력한 그런
네.
논거로 그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뭐 그 대부분 뭐 말씀을 이미 하셨고요. 한 가지 이제 이게 6.25 때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 정황 증거도 하나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네. 미국 국립 문서 보존소가 그 워싱턴에 굉장히 큰 게 있는데요.
네.
당시 미군은 그 1950년 10월 13일 날 황해도에서 좌우로 나눠진 주민들이 비참한 살육전을 벌였다 이렇게 상부에 보고한 문서가 남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정황 증거인데요. 당시 그 6.25 때 그 기록을 보면요.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합니다.
네, 네.
그리고 평양에 입성하는 게 19일입니다. 10월 네. 19일. 그러니까
네.
2주 조금 지난 기간 사이에 서울에서 이제 평양까지 입성한 건데요. 이때 52일간이나 그러니까 황해도 신천에 있었다는 거는 당시 굉장히 급히 그 진군을 그 북진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 신천에 52일간 미군이 있으면서 살육을 했다 이런 것은
네.
그 당시 그 정황 증거나 이런 기록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네, 유엔이나 역사 기록을 보면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연합군이 이제 허리를 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그 목표가 평양이었다고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미군 부대들이 평양을 우선 사수하는데 그런 경쟁이 붙으면서 신천을 들를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신천 출신 그 한국에 있는 많은 실향민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신천을 스쳐서 지나가서 평양으로 진군에 나갔다. 그래서 미군들이 뭐 신천에 머물 시간은 거의 없었고 나중에 학살이 이제 일어난 뒤에 미군 조사단이 와서 조사를 했었던 적은 있다. 이렇게들 실향민들이 증언을 하더군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북한 정부의 이런 그 주장이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북한 정부의 어떤 통치 기조 그러니까 증오와 충성을 강조해서 수령께 충성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공포 정치로 다스리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시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하건대 그 남북한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토지 지주, 소작 이런 문제들로서 좌우 간의 대립이 됐었기 때문에요.
예.
그 역시 그 한국민 한 민족 나의 어떤 그 동족산장 갈등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많고요.
예.
다만 이것을 왜 미군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역시 이것은 그 6.25 이후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그 미국에 대해서 그 반미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미국을 향해서 이 초점을 돌리는 게 아닌가 그런 예. 그 관측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죠. 황석영 씨가 쓴 그 손님이라는 소설도 이 신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사건 역시 그 좌우 충돌로 빚어진 그런 사건. 그래서 처음에 그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신천을 잡았을 때는 무참하게 그 지주 세력이랄까요? 그다음에 또 종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을 했고 그 산속으로 피해 있던 그런 기독교나 이런 청년들, 우파 청년들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온 우파 청년들이 다시 보복하는 차원에서 무참히 이렇게 수십 명을 땅속에 묻고 뭐 휘발유를 뿌린다든가 그래서 학살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면으로 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북한 정부의 이런 반미 교육이지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 국방위원회도 지난 23일이었죠. 성명을 통해서 인권 공세에 맞서서 초강경 대응전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윤 기자 역시 초점은 미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북한의 그 유엔에서 그 제3위원회에서 예. 북한 인권 결의안이 그 이제 채택된 이후에 모든 초점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사실 유럽 연합과 일본이 주도한 것입니다. 북한도 예예.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각종 매체들의 그 논평이나 선전 내용을 보면 미국이 배후에서 주도를 하고 나머지는 추동하는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의 화살도 미국에 맞춰져 있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 성명이라든지 군중대회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결국은 미국을 향해서 핵 타격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핵실험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미국이 그 겨냥을 네. 해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 그런 주장이 사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번에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지난번에 그 유엔 제3총회에서 그 표결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네. 찬성 111개국, 반대 19개국, 기권 55개국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 결의가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측 주장을 보면은 이제 예. 미국이 그런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작은 나라들의 압박을 해서 그랬다 뭐 이런 주장도 없잖아 나오고 있는데
네. 북한식으로 네. 얘기하면 배후에서 조종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보면은 그 기권한 나라나 또는 그 찬성한 나라를 보면요. 여기에 네. 보면은 과거 북한 편을 들었던 비동맹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저 이런 것을 배후 조종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숫자 그 찬성이 119, 반대 19, 기권 55 이것은 국제사회가 벌써 이 대다수가 네. 그 북한에 대해서 북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건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하나의 공감대가 됐고요. 또 중국도 물론 이제 저 이것에 유엔 안보리 올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것은 그 일종의 이게 내정 간섭의 소지가 있다 이런 측면이지 북한 인권 문제 자체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저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 자체로 해결해야지 이것을 자꾸 정치화시켜서 미국을 겨냥하고 이런 것은 약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네. 그 지금 진행자께서 질문하신 것은 미국이 그러면은 그 주도하고 그 나머지 국가들이 네. 추종을 하는 양상이냐 그거에 네.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의 유엔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거의 모든 결의안들을 유럽 연합과 일본이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특히 유럽 연합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사실 비단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여러 문제가 있는 인권과 관련해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느 다른 대륙들 그리고 어느 다른 나라들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북한하고도 가장 먼저 인권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여러 나라가 그렇죠 유럽 측에 네. 주도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지 미국이 그런 나라들을 그 말하자면 배후에서 조종해가면서
예.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런 네. 것은 사실 북한도 사실 이 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서방 세계가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이것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비판적 개입 정책을 북한에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하고 접촉을 해야만 한다고 하면서도 인권 유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그 단호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의회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은요, 미국 의회에서는 뭐 최근에 이런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일부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영국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들이 거의 매일같이 영국 외무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그 이것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ICC 얘기를 하고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더군요. 영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메커니즘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미국이 뭐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한다든가 뭐 앞에서 줄을 세워서 결의안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저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만 이 1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시 군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북한군 장성은 핵 선제 타격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북한의 핵실험 이걸 뭐 하겠다는 얘길까요?
뭐 하겠다는 뜻으로 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이 그 유엔 총회 그 제3위원회에서 그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한 두세 번 나왔는데요. 첫째로는 그 북한에서 그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 군중대라면서
예.
그 북한군 장성이 얘기를 했습니다. 핵 선제 타격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물론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뭐 북한 당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진짜로 핵실험을 할 경우에 아마 북한이 아마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당한 제재, 압박, 고립 이런 것에 그 네.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최악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일부 의원들은 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유엔의 그 북한 인권 결의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정말로 북한의 수뇌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물론 가정하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뭐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네.
그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북한을 지지하고
네.
옹호했던 그런 중국과 러시아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또 곤혹스럽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게 지금 내부 결속이라든지
네.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된 것과 관련해서 그 불만이라든지 그 화살을 외부 세계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내부
네.
말하자면 군중 대회 이런 것들을 잇따라 열고는 있지만 실제로 핵실험을 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
북한은 올해 초에도 사실 핵실험을 상당히 위협을 한 바가 있지만
그렇죠.
주변의 정세를 보면서 다시 급작스럽게 고위급 접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었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핵선제 타격권이라든지 핵실험 운운하고 있지만 주변의 정세는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네. 것이 객관적인 그런 정세입니다.
뭐 실제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 결속용이 강하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그 전단 얘기도 그렇고요. 그 이번에 나왔던 대북 인권 결의안도 그렇고 모두가 그 최고 존엄에 대해서 뭔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북한 측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충성. 그러니까 수령하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고 외부의 그런 공격, 증오를 유발시킨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북한의 공격적인 위협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그럼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국은 그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 그런 일관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제풀 레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이 25일 날 그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북한은 그 비핵화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거듭 요구했습니다.
네.
또 레스키 과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변함없는 목표라며 북한의 행동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을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의 고위 관리도 익명의 고위 관리도 북한이 4차 핵실험할 경우는 이전에 없는 전례 없는 그런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물론 구체적인 윤곽은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고 또 기존의 입장과 변한 게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자 그렇다면요. 북한 정부가 이달 초에 케네스 베시 등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두 명을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미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이제 좀 조성되는 게 아니냐 그런 가능성을 진단하고 또 전망도 했었는데 이렇게 군중대회까지 하고 미국을 지도자까지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한 것을 보면 조만간에 개선될 가능성은 좀 멀어지지 않았냐 그런 전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북한을 볼 때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그것의 성명이라든지 네. 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벌어지고 있는 잇따른 군중대회 이것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미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좀 더 멀어지게 했다. 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북한이 케네스 베시라든지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한 것이 미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 희망적인 관측이지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네. 않았습니다. 분위기도 네. 그렇지 않았고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역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입장 바뀐 입장을 갖고 나올 것이냐라는 네. 부분에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물론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는 지금 이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북한이 미국을 굉장히 그건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는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이런 그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거에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나라. 북한이 대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판단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이제나 지금이나 역시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북한에서 그 나온 얘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평양 당국에서 일종의 그 미북 관계 또는 미국에 대해서 약간의 그 오해 또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해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북한 국방위원회가 최근 발표하는 그 성명을 보면 그 재밌는 기조리 나오는데요.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도 오바마의 친서까지 들고 찾아온 미국 고위관리들을 아량있게 대해줬고 미국 범죄자들에게도 인도적인 관용을 베풀었는데 미국은 대조선 인권조선에 더 광분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이렇게 굉장히 일종의 그 섭섭함.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은 처음부터 이 케네스 배신 문제는 미북 관계 또는 핵 문제 이런 거하고 별도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문제다 이걸로 국한을 했고 미북 관계 외교 관계는 상관없다
예.
이렇게 했고 또 관리도 보낸 사람이 무슨 외교관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정보국장을 보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
따라서 그 다만 평양 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케네스 배신을 포함한 미국인들을 풀어주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북한이 좀 봐주지 않을까 그런 일종의 뭐 기대라면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그 북한에서 좀 오해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저 대화도 하고 또 그 관계도 개선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이 이런 인도적인 문제와 별도로 핵 문제를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조치를 하면 하겠다 이런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예, 그 부분 최 기자가 지금 잘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번 처사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불만을 갖거나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시 등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국가정보국장이 가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인도주의 문제에 국한된 그런 북한 여행이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죠.
사실 그 이 석방 미국인들이 억류돼 있는 상황에서의 미국의 메시지는 상당히 그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말하자면 인도주의 문제, 그 억류 미국인 문제를 푸는 것이 미북 관계의 대화 재개라든지 또는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라는
예.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국무부에서도 그런 발표들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김재일 위원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눴듯이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확고한 입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기존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그런 좀 눈에 띄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이제 해왔습니다. 김정은 재일 위원장이 이제 처음에 정권 출범할 땐 너무 권력이 약하다 보니까 숙청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강화하면서 이제 2년, 3년이 지나면 이제 자기가 이제 권력 공고화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뭔가 자신만의 좀 새로운 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 그런 전망들이 일각에서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두 개의 트랙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병진 노선을 주장하고 있고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고수하면서도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다른 그 온도차가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좀 어떤 전망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병진 노선으로 예. 그 예산을 말하자면 재래식 무기에 쓸 그런 예산들을 경제 쪽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제도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펴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 정부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외부의 재원이 들어갈 그런 그 소지가 없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는 북한의 잠시적인 어떤 그런 상황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고 극히 제한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진 노선이라는 것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은 사실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목표다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죠.
예, 뭐 전문가뿐 아니라 여러 국제 정상 회의랄까 또 한국이나 미국 정부도 그런 입장을 누누이 계속 주장하고 있었죠. 자, 뉴스 포커스 오늘 첫 순서로 미국에 대한 북한 수뇌부의 비난과 그 배경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다음 달에는 유엔 총회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북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참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한국 집권당 국회의원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북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참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상당히 그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으셨듯이 최근에 한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등 북한 인권 상황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진 국제사회 분위기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 한국 국회에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이 처음 상정된 것이 2005년이었습니다. 거의
예.
10년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18대 국회, 19대 국회 계속해서 북한 인권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것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여당 그리고 야당이 각각 그 북한 인권 법안을 상정했고
네.
두 개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그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그 달라진 분위기
예.
비단 이것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COI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네.
이것의 그 보고서로서
네.
말하자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좀 더 절박하고 심각하고
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문건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개되고
네.
국제사회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 국회도 결국 나선 거니까 이번에 인권 결의안 채택하고도
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저 COI 최종 보고서가 이제 수백 쪽에 달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다 이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증거가 더 어딨냐, 뭐 어떤 영상을 더 갖고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유엔에서만 이제 설립한 조사위원회가 결론이 났다 하면서 이렇게 수백 쪽의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한국 국회에는 이렇게 여야가 발의해서 북한 인권법이 두 종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종류, 여당이 발의한 북한 인권법이 있고요. 네. 야당이 발의한 북한법 있는데요. 두 개가 하나 둘 중에 하나가 채택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뭐 절충이 돼서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두 법안 사이에는?
예, 결정적으로 두 법안 차이에는 그 야당의 법안은 북한 인권 증진 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당의 법안은 북한 인권 법안인데요. 야당과 여당의 핵심적인 차이는 이 북한 인권 법안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지원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나 여당의 법안은 그것보다는 북한 인권대사를 신설한다든지
예.
또 북한 인권재단을 신설해서 여기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기록들
네.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이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네.
있지만
네.
야당 측은 인권 북한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요. 또 특히나 그 여당 안에 북한 인권 재단 신설을
그렇죠.
촉구하는 그런 법안이 있는데
네.
이 인권 재단 법안과 관련해서 야당 측은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재단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운동을 전개하는 민간 단체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말하자면 대북 전단을 날리는 인권 단체들
네.
여기에 대한 지원으로
네.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야당은 그러니까 경제, 민생에 초점을 맞춘 여러 가지 권리가 있겠지만 먹고 사는 권리부터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고 여당, 집권당 입장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기본적인 자유, 이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자유롭게 말하고 외칠 수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둘 다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아무튼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시각 때문에 이렇게 여야가 한쪽도 한쪽에 약간씩 치우친 그런 권리들을 좀
예,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네.
이번에는 이 북한 인권에 대한 그 국제사회의 관심이 아주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한국의 여당과 야당
네.
서로의 입장을 좀 절충해서
예.
그 단일화된 북한 인권법을 만들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예.
결국 입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통과를 안 시키거나 자기 쪽 주장만 우기게 되면 오히려 역풍을 한국 사회에서도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90%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에는 이거를 제대로 다루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이제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네.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
네.
인권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한국 국민이 90%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북한의 그 전단을 날리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도 과반수를 넘거든요.
예.
여기에 절충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05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의원이 있을 때 처음으로 최초로 북한인권법안을 제출하고 10년 동안 잠을 자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한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뭐 재정 여부는 뭐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망이 좀 밝은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 대외적으로요. 그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어쨌든 제3위원회 통과되고 총회에도 저 통과될 전망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지만
네.
한국 국민들이 상당히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큰 그 각성이 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 90% 이상이고요. 또
네.
국회의 그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46%로 반대 3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경제 관련 소식 잠깐 짤막하게 좀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북러 관계가 상당히 좀 이제 진척을 보이고 강화되고 있는데 러시아 극동개발과 이제 앞에 전면에 나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그 극동개발부 장관이 북한을 두 차례나 방문을 했고 또 지난주에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선 이와 관련해서 짤막한 움직임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장관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올해 이미 두 차례 방문했고요. 네. 또 북한 측과 여러 가지 협정을 맺는데 전면에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는 보도된 바대로 이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북한 측과 러시아가 합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공고히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그 한반도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한국에도 이것이 또 그
영향이
있고 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한국 정부의 협력이 없으면은 이 부분을 온전하게 네. 그 성취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낮은 선봉의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
그 사업도 역시 한국 정부의 참여가 절대적이 아닙니까?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극동개발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한 것이었고요.
예.
서울을 방문해서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양쪽이 남북한 양쪽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에도 크게 네. 기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그렇게 네. 유도하고 또 권장했는데요. 저희 VOA 방송하고의 인터뷰에서도
네.
이 갈루슈카 장관은 바로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 또 한국 국회가 10년 만에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